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룩을 여러분 삼아 계시고 지금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룩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가 이제 고민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냥 원어적으로 제가 몇 개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는 가도시고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다른 것들과 이렇게 구별되어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 이렇게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뒤에 가면 더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거룩이고요. 또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는 것. 이것도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이 거룩입니다. 헛된 것을 향해서 절하지도 않는 것. 이것도 거룩의 내용들입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거룩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까? 어떻게 거룩이 실천될까? 이제 이런 영역입니다. 그것은 레위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성경에서 우리 66권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비춰진 곳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는 제일 힘들어하죠. 성경 읽다가 레위기 딱 걸리면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레위기의 모든 정신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 뒤편에 나오는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동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레위기서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2절 1절부터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갑자기 거룩하라 해놓고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실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9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요 거룩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있어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러지 우리.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요, 좀 정리하면 추수할 때 네 구퉁이에 베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리고 장사꾼의 저울 같은 걸 속이지 말고, 이게 거룩이고요. 재판할 때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를 공평하게 판단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지요? 근데 이거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이구나. 아, 그게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게 즉 거룩의 외면적인 모습이에요. 성경 문자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저기 있는 문자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속은 불편한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요. 행동을 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룩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하는 신앙의 양심이라든지 종교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향한 마음가짐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하더이다. 나를 믿어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그래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뭡니까? 성도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자라가야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뭐 첫 번째나 비슷한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누구 때문에 거듭나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어떠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레위기 얘기 잠깐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물이 옵니다. 그러면 죄인이 참 제물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그 번제에 드릴 양으로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양에 있는 정결함이 내게로 넘어옵니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드리면 다시 흠이 내게 돌아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조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본체고 이 양은 그림자잖아요. 그걸 예상하면서 흠 없는 걸 드리고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 양의 거룩이 내게로 넘어오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안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와 죄가 전가되고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게 넘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건드시지요. 어떤 거예요? 모나고 더럽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제시하시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요.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므로 거룩해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것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거룩은 사실은요 구별된다라는 요소들이 많아요. 따로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예전에 언약을 안 지켰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이제 언약을 지키는 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요. 자, 구별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일단은 먼저 구별되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져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별은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놓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실 때 구별되라. 구별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별되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장소적으로만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든지 또 이 주도권을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에 구별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고 쓰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들을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건데요. 베리트는 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매이다. 좀 기분 나쁜 소리죠? 매이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보아요. 그래서 누리게 돼요. 그게 먼저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자, 은혜를 누리고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용됨을 누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려야 돼요. 매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고 성령님께 매이는 존재가 돼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거룩한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빛, 진리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거룩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하면 정결의 단계가 있어요. 거룩보다 좀 미치지만 정결의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유지해야 할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정결의 상태가 돼야 돼요. 정결의 상태가 안 되면 못 나가요. 이 상태 아닌 상태에서 가면 죽어요. 그러면 이 정결보다 더 밑의 단계는 뭡니까? 부정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은 이미지인가 하면 죽음, 어두움, 거짓, 사단 이런 이미지예요. 이것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최고의 상태가 어디까지 간다고 해요, 스스로가? 정결 상태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디까지 유지해야 된다고요? 늘 정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정결 상태가요, 고정되지 않아요. 꼭 계란 같아요. 이 둥그런 계란 같아요. 뭐 얹어 놓으면 흔들흔들 해요, 이게.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거룩에 붙들리든지, 부정에 오염되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해요, 스스로가. 자, 이 정결 상태에 있는데, 부정과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정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쳐보시면요, 이 성경 찾기 한번 쳐보시면 정결이라 치면요, 레위기서에 너무 안 나와요. 정결케 되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몇 예를 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거룩의 이미지로 본다면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부정의 상태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요. 그 왜 부정으로 갔습니까? 이들이 율법주의라든지 이 거짓 신앙으로 가면서 부정으로 자꾸 내려간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서야 되는데 부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그 실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런 길을 모르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부정이에요. 왜? 우리의 존재가 내 힘으로는 부정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을 깨우쳐서 진리로 깨우쳐서 어찌든지 정결한 상태로 예수님께 연결하려고 고민을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구약의 그 짐승의 제물도 사람을 그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해서 거룩을 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에 떨어지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끈 해봐야 어디라고요? 정결.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부정케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새로운 거룩의 단계, 거룩의 상태가 있죠. 그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 이런 상태가 있다고요. 자, 골로새서에 보면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착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저 상태가 뭐예요? 거룩의 상태거든요. 자, 이 거룩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저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저것을 사모해야 되고 저 안에 있어야 돼.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레위기서에 아까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삶 속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지요. 그걸 내 삶의 실제가 돼서 실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거룩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치관은 똑같아요.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르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거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저렇게 좀 표현해서 좀 빛이 좀 나와야 되는데 빛은 안 나오고 뭐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다 합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저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었던 은혜의 보좌는 예, 지성소지요. 그래서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 비칩니다. 이게 구약의 형태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을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은 이렇게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 정결이 있고요. 정결법에 의한 정결이 있어요. 자, 예. 도덕적 정결이 있어요. 저게 뭐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욕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정결. 미워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 많이 신경 써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정결에 신경 쓰는데 어떤 걸 신경 써요? 율법에 말하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신경 쓰시죠? 신경 안 쓰나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결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결의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수두룩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절에 나간 사람도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겉모습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있어서 그래요. 정결법에 의한 정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법에 의한 정결을 더 우선시해요.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남들보다 욕도 덜하고 뭐 화도 덜 내고 이러면 내가 거룩한 줄 아는데 그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해진다고요. 거룩에 동참한다고요. 근데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질일 수 있어요. 그 모습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그래요. 성도로 불러요. 그럼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재미있어지는데요. 여기 어린이들이 있었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자,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의 예를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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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걸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기도하려 하는데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깜짝 놀라서요. 스랍이 날라와요. 스랍이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스랍이 날라와요. 이사야 6장 2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거룩이고 자기는 정결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부정이에요. 우리가 정결의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오, 나는 부정한 자로다. 늘 자기는 부정한 자로 인정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큰일 났네. 나 죽게 됐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을 재단해서 잡은 바 빈 숯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림을 보겠어요. 재단에서 이 스랍이 핀으로 숯불을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이사에게로. 그리고 이사의 입에 갖다 대요. 이사에게 좀 시커멓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자, 대요. 자, 그러니까 입에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막 그 거룩한 것이 막 저 옮겨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정결케 돼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불에서 불을 옮겨다가 이사야가 내가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스랍이 그 불을 갖다가 입에 갖다 대니까 온몸이 거룩해져요. 지금 이 그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가 돼요. 누가요? 하나님. 보통 사람은요 부정한 곳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사람으로 옮겨와요. 왜? 우리는 정결 상태에 있지만 항상 균형을 못 잡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부정을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부정이 옮겨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정결에서 부정으로 떨어져요. 이게 레이기스의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손으로 부정한 걸 지금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지금 이 손으로 만지는 순간 거룩한 사람도 부정을 만지는 순간 지금 부정이 막 옮겨 타오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을까요? 시체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건 뼈입니다. 항상 한 뼈.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진다든지 피를 만진다든지 더러운 것을 만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떠나가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정은 죽음의 이미지가 있다 그랬어요. 죽음과 가까워요. 거룩은요 생명과 가까워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들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것 만지지 말라. 심지어 죽은 곤충도 만져도 어떻습니까? 정결해야 된다. 정결 의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의식 속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대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정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규정을 만들어서 늘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결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휴, 뭘 지킬 게 많냐?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온 인류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면 부정이 안 옮겨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정리해 보면 이사야서의 정결을 정리해 보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레위기하고 좀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요. 거룩하고 정결한 실체인 이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았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돼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레위기서는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아니 깨달았지만 뭐라 생각해요? 레위기서는 원래 이거지요. 레위기서는 원래 이건데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잘못 가면 죽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딱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다 그러면 예, 장사나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보자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또 놀란 비밀들이 있어요. 자,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행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으로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거 다 읽기 뭐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환상을 보이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아 물론 저 성전은요. 모든 기증 가운데 다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동편문으로 들어오세요.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동쪽 문을 닫고 그 후에 보이는 환상이에요. 자,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자, 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일천척 하니까 점점 물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물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 그렇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진펄과 개펄도 있고 그게 물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과실이 풍성하고 약초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돌아오세요. 거룩의 실체인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만 가득해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을 어떻게 해요? 흘러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도성이 달라져요. 생명으로 넘쳐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 도성은요 사망과 죽음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질병만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48장 35절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나요.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자루를 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부정하면 떠나가요. 정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서면 하나님 다시 들어오세요. 그 왜 떠났을까요? 있으면 자기 백성을 다 죽여요. 그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왜? 부정하고 정결이 거룩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갔었어요.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정결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가만히 지성소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서 그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흘러나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거룩해 해요. 자, 예수님의 예를 봅시다, 그럼. 자, 문둥병자를 만났고, 혈류병 환자를 만났고, 죽은 자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문둥병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못 나왔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 하니까 나왔지. 잘못 나오면 죽잖아요. 구약의 예법으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저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결케 돼요. 거룩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옆에 있는 혈병자를 만졌으니 벌써 깨끗해졌고요. 죽은 자를 만지니까 살아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지금 보이는 거예요. 뭘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룩해져요. 은혜를 입어요.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22장인데요. 자, 2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요?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어디랑 비슷하지요? 에스겔에서 비슷해요. 이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아요.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한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점점점 만국으로 흘러가요. 그 어둠이 있던 만국에서 이 우주 전체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누려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보면 예전에 놓쳤는데 의미가 엄청 커요.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제자들.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어디에 놔둔다고요? 부정한 세상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정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늘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옵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치관 속에 그 생명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아요. 원래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이 흐르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 샘물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도 되고요. 사실은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영적인 세계의 가치관을 흐리지 않고 늘 그것을 마음판에 붙들고 그대로 살아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제시하는 길, 아 하나님이 이 길이 바로 거룩에 속하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비운데 이 제자들 여기 놔둬야 되잖아요. 데려가고 싶지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 가운데 지금 살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멍 때리고 오염된 가치관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혹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삶을 조종하여 그 가치관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주었다고.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떻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들이 거룩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부정하게 돼요.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들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거룩해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요. 가까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정결이, 그 거룩이 내게로 와요. 이사야에서 말하듯, 에스겔에서 말하듯, 예수님의 예를 보듯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듯이 그 거룩이 내게로 흘러와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거룩이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랬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만 거룩의 상태에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거룩의 상태 안 가요. 부정의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들을 정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보존받고요. 거룩한 하나님께 접근하고요. 그 생명을 누려요. 그 번성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이제 좀 거룩이 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부하고 의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달려갈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흘러가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넘치게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